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경계선입니다. 감사의 경계선입니다. 이번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자녀들도 오고 아마 우리가 추수감사절 아마 그런 식사를 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유래할 때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이 신대륙에 와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인들이지만 그들은 영국에서 떠나기 전에 오늘날의 네덜란드 화란에서 10년 이상 심지어는 아주 오랜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화란에서 10년, 2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화란에서 살았지만 살다 보니까 가난해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들과 같은 청교도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게 그들이 화란했던 그들이 그 필그림들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국은 이미 그때 국교가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영국에서 배를 탄 것뿐입니다. 영국에서 배를 탄 것뿐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배 요금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 요금을 지불할 수가 없었고 그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당시 식민지의 그 플랜테이션을 갖고 있던 부자들에게 돈을 부탁합니다. 그럼 그들이 돈을 내줍니다. 그러면 많은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노예로 5년에서 1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빚을 갚으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이 메이플라워가 처음으로 가려고 했던 곳은 우리 뉴저지 저 남쪽에 버지니아주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유추해 봤을 때 아마 그 필그림 파더들은 아마 뱃삭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노예로 살고 5년에 10년 그렇게 살고 아마 뱃삭을 지불하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풍랑을 만났습니다. 항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오늘날 매사추세츠의 플리마우스입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지역부터 약 1000km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보니까 1620년 추운 초겨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많은 토론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신앙을 지키고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국의 왕의 충성을 맹세해서 식민지로 살 것인가? 그렇게 그들은 많은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 103명인가 102명이 왔는데 그중에 반이 전염병과 배고픔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것이 1621년에 첫 번 땡스기빙 그 잔치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목적지에서 1000km 떨어진 잘못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해가 되지 않아서 그들의 왔던 인원의 반이 기근으로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우리는 땡스기빙에 대한 어떤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감사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교도 신앙을 버릴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영국에게 충성할 것인가? 그걸 놓고 토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교도들은 신앙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지에서 1000km 떨어졌고 더 나가서 자신들의 사랑하던 사람 반을 잃어버린 가운데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감사라는 것은 어떤 경계선을 넘어갈 때 한계선을 극복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첫 번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계속해서 추수감사를 지켰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추수감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240년 후에 1860년에 16대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이 남과 북이 전쟁을 했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했는데 그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링컨이 정치적 목적입니다. 그러나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남과 북을 통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국가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링컨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저 버지니아주 남쪽의 식민지에 도착했다면 그들은 노예로서 5년에 10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1000km 떨어진 북쪽으로 올라갔기에 자신들의 청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이 미국을 세웠다는 그 논리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둔 것이 있고 많은 것이 있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설령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으면 분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분명하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에 들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로마를 쳐부시고 새로운 국가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며 들뜬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서 여리고 가보신 분 알지만 여리고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그 중간 지역에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교통량이 있던 곳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 다리세, 뭐 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고 나서 로마 정부의 일정 금액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백성을 법적으로 착취하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면 저 세리, 저 삭개오를 처단하고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삭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잘 보셔야 하는데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리장 삭개오가 지나면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구약의 스가랴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스가랴나 삭개오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답니다. 그런데 스가랴나 삭개오나 히브리어로 보면 자카이라는 단어 씁니다. 자카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도 되지만, 기억하다는 뜻도 되지만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사람의 이름을 자카이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게 2절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을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에 또한 부자라. 삭개오 이름이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은 겁니다. 삭개오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이름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삭개오는 자신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자입니다.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삭개오가 지나가면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유가 다음에 나오는데 그저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름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왕따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면 클래스가 있는데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투명인간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투명인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권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지나가면 이름 일으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죽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기뻐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삭개오의 처절한 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물질적인 겁니까? 양적인 겁니까? 그게 정말로 감사할 만한 것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오늘 갖고 있는 것 적든 많든 거기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면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뭔가 받으면 뭔가 누리면 뭔가 올라가면 뭔가 풍성하면 우린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부유한 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왕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지혜를 갖고 나사를 잘 다스렸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잠언을 썼고 아가서를 썼고 전도서를 썼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후궁과 첩이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대부분의 후궁과 첩이 이방 여자들입니다. 외국인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두고 살았는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그가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수많은 여자를 데리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작은 것에 하나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많은 것으로 만족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1,000명이나 두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입니다. 이방여인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가까이 있는 것. 자신의 동족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불신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의 제단에 올라가서 절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신 겁니다. 많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부르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가 살아있을 땐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그러나 너가 죽은 후에 내가 나라를 반으로 나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걸 가졌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보다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을 쓰고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 많은 것을 통해서 지혜가 있었지만 물질이 있었지만 결과는 우상 숭배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윗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저 들에 핀 백합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아침 이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무엇을 받은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많은 것으로 감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저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는 나를 위한 겁니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감사할 때 헌금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감사를 한다면 어떤 경계를 넘어서 감사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에 이르는 귀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솔로몬이 뭐가 작습니까? 키가 작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키나 나이나 똑같은 단어 씁니다. 제가 이걸 의역한다면 솔로몬은 나이가 작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삭개오는 나이가 작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든 돈이 있든 능력이 있든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키입니다. 제가 제 키를 누를 수 있습니까?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 어떤 분이 웃으십니다. 너무나 억울하시니까 웃으시는데. 키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나이 먹어서 가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성경이 보여주냐면 솔로몬이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4절 어떻게 극복하는가?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솔로몬이 어디 나무에 올라갔다고 배웠습니까? 뽕나무. 이게 성경 굉장히 오역하게 하는 겁니다. 이 개역개정은 정확히 번역했는데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뽕나무가 아닙니다. 뽕나무하고 돌 무화과는 처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돌 무화과 나무는 어떤 것이냐면 무화과가 열리는데 작게 열립니다. 그리고 맛이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무화과 안에 에틸렌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고대 시대에 농사를 지을 때 이 돌무화과 나무가 생기면 창끝이나 또 못 같은 것으로 무화과를 쿡쿡 찔러줍니다. 그럼 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가스가 나오면 이 무화과가 아주 금세 크게 자라고 아주 먹을만한 맛있는 그런 무화과가 됩니다. 만약에 그 가스를 빼주지 않으면 그 가스 때문에 벌레가 들어가서 무화과 열매가 썩어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뽕나무가 아닙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내가 누구와 같다? 돌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내게 가스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가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나에겐 에틸렌 가스, 죄의 가스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가스를 내가 빼내지 못합니다. 누가 와서 못으로 찔러줘야 됩니다. 창끝으로 찔러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을 용서 못합니다. 자신 용서 못합니다. 또한 사람이 사람을 용서 못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순서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용서받을 최고의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로 누가 봐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겠다면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려면 저를 용서하려면 저와 같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창으로 칼끝으로 찔러야 됩니다. 내가 당할 죄의 값 벌을 그가 대신 받아주고 그러면 그가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용서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이름 불러주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삭개오야. 사람들은 이름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를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를 왕따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인정하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교인들끼리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서로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누구누구야 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름을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름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을 칼끝으로 창끝으로 목끝으로 찌른다면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내 스스로 창끝으로 못끝으로 나를 찌른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이름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고 자식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오늘 누가 나를 어떻게 불러주는가입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의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는 이름을 살아있을 때 부르는 것이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름의 가치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볼 때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면 우린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식 앞에서, 남편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 가서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생각한다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이름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삭개오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있는 그 가스를 내가 터뜨리고 나를 찌를 때 우린 진정으로 이름 부를 만한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8절 보세요. 8절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것을 팔아서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내가 누구 것을 도적질했다면 네 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이렇게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삭개오가 여리고 살았을 때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넘어갈 때 자신의 것을 팔아 나눠줄 때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감사할 일을 반드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정말로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게 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여기 이사 올 때 우리 보고 된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을 때 우린 이 자리로 이사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제 생일날 2월 22일날 2년 전에 교회가 냉동 파이브가 다 터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친교실 저 우리 본당 입구에 제가 그야말로 널브러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추운 겨울 동안 추운 겨울 여기서 두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찜통 같은 여름에 얼음 주머니 갖고 여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한계를 넘은 일을 했습니다. 그 한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파이프 터졌을 때 보험 전문가들, 변호사들 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같은 변호사 보내주셨습니다. 그 변호사하고 고생스럽지만 일을 추진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을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한계를 넘어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도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끝없는 한계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아픔, 이 시련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한계를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개인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의 길, 그 한계를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2014년, 2017년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들이 그 추수감사절 인정받는데 240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국부들은 추수감사절 지키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건 유럽의 왕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함 링컨이 그것을 통해서, 그 감사절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픔을 당하고 내가 지금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계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